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내가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귀한 형제 자매를 심령 가운데 참으로 주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과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그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고 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데 쓰임 받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무슨 포지션이나 또는 무슨 뭐 권력이나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권력이나 그런 포지션에 있었지만은 역사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또는 지나간 흔적도에 아무 의미도 없고 어리석게 실패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북이 계속 이제 앵앵거리면서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이제 괌을 공격한다 뭐 하룻강아지가 범을 무서운지 모른다 딱 그런 표현으로 앵앵앵 거려버렸는데 그것보다도 이 남한 내부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이명박 아저씨가 이거 뭘 하고 다녔는지 완전히 기업가들을 위해서 더큰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돈만 벌로 다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지금 송도에다가 모슬렘 대학교를 세우는데 거기는 학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큰 모슬렘 사원을 짓도록 하고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이 그 사람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 됐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케네디처럼 그때 성공했다고 그때 사람들에게는 열광 이걸 얻었지만은 중고등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없애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보면은 이건 완전히 실패자 중에 아주 실패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겠나. 아, 그 정도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전혀 참다운 성공과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비둘기도 도브하고 피존하고 있는데 완전히 두 개가 다르대요. 도브는 절대 싸우지 않는데요. 근데 이 피존은 모이면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근데 생김새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은 도브는 1부 1처, 이 피존은 1부 다처. 종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혼동스러운 거야. 항상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봐도 굉장히 이게 의미심장한 아주 이 역사의 쪽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영어로 말하면 significance, 강한 의미를 남겨준 겁니다. 두고두고 해가 바뀌어도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가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핵심적인 뿌리인데 그게 뭐냐 하니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습관이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었길래 성공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하니 주께서 내 잠자리에 내 자는데 나를 와서 트라이 하신다.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우리에게 거실 때 우리는 그게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의 그 요아스라는 왕은 이제 엘리사가 죽음의 날짜를 얼마 남지 않았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동편 창문을 열라. 그래서 그 적군을 향해서 그 아람 군대가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활을 쏴라. 그러니까 활을 쐈어요. 그 다음에 화살을 하나 들고 땅을 쳐라. 그런데 세 번 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다 죽고 가던 엘리사가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입담이니까 나라가 망하지.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테스트 받는 줄 몰랐어요. 다섯 번 내지 일곱 번을 쳤어야지 아랍 군대를 아주 다섯 번, 일곱 번을 아주 작살을 내서 뿌리를 뽑을 텐데 네가 세 번밖에 안 치고 그만두느냐. 그래 네가 세 번 승리하지만은 아랍 군대가 없어지지 않고 더 강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지 모르고 있을 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영적 지도자는 그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테스트에 패스를 못해요. 그게 또 시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뭐냐 하니 무엇을 하든지 패션을 가지고 해라. 패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이게 죽에 물탄든 물에 물탄든 뭐 이게 죽인지 밥인지 뭔지 모르고 거기 그런 패션리스 패션이 없는 그런 리더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다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리피트된 언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이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사막을 지나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보시고 춤을 삼키시고 저걸 땅 돌려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또 그때 당시는 전 세계 끝까지 가면서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게 만든다. 이 밸류라는 것은 우리가 밤중에 잘 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꿈속에서 굉장히 막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야. 그럼 제가 깨서 따져보는 거야. 왜 내가 꿈에서 기도를 안 했지? 내가 왜 꿈에도 왜 예수 이름으로 쫓지 않았지? 바로 그 꿈에서 깨어난 즉시 막 회개하면서 다시 작정을 해요. 내 꿈속에서도 내 마음속 깊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봉착하면은 거기서 막 감사하면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은 정말 며칠 못 가서 비슷한 상황에 꿈을 꾸는데 그때는 너무 잘한 거 있죠. 꿈속에서도 막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팍팍 뚫리고. 가치관이란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잠자리에서 테스트를 받아요. He tri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네 가치관이야?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의 꿈도 주시고 마귀가 엉뚱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려고 엉뚱한 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예수님으로 쫓으면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내 꿈속을 통해서 내 잠자리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밸류 시스템을 가지고 사나 그걸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니 우리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뭐냐. 습관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만듭니다. 습관은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결국 그 캐릭터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공자가 어떤 습관이었길래 성공했냐. 오늘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앵글에서 깊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도 해보고 다윗은 일단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사기를 통해서 맨 하나님을 자꾸 져버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또 다 차버리고 맨날 그렇게 힘들다가 다윗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점령을 한 땅을 다 차지한 때가 다윗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실제 역사 가운데도 아주 획을 긋는 성군의 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우리 신학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이 다윗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연구해 봤어요. 제가 제 믿음의 이렇게 수준 같아. 처음에는 야 다윗은 참 회개를 잘한다. 하나님께 뭐든지 잘 여쭤본다.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나 이런 대대적으로 나오는 선지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라. 3번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에 올라 3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절인데도 다윗은 매일 밤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가 핵심적인 다윗의 비밀이 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6편 8절을 보면은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내 앞에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은 자기가 그 하나님 보고 여기와 계세요, 저기와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항상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 아주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프레젠스 이 임재하심을 자기가 느낄 때까지 시간을 투입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사도행전 2장 25절 읽으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시편에 이게 16편에 나왔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시 리피트합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가서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여기 항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주 거기에 참 이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왜 밤중에 혼자 있다가 그 어렸을 때 양치로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느냐.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있으니까 찬양하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자기 앞에 맨날 자기가 주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목자시로다 그러면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견디지 못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찬양을 한 거야. 왜? 무슨 습관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시간을 투입해서 그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니 목사님이 집회할 때 되게 TV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질 못해요. 그걸 잘라야 되니까. 왜 그러냐 하니 찬양하면서 어떤 때 우리가 지금 주님께 집중해서 여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자기 설교도 하지 않고 아무 집회하지도 않고 기다려요. 옛날 토레의 신부는 교회에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지금 찬양 끝났는데요. 지금 교인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교회 옆에 있는 그 목회자 그 사택에서 기도하면서 안 나와요. 지금 주님이 안 가시니까 난 못 간다.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간을 투입하고 거기 주님의 임재 가운데를 사모하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엄청난 자신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에 관하거든지 굉장한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이 자기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그 다윗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해서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여기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혼자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얼마나 담대하는데,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You have to use your imagination.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 맨날 무슨 화동인지 무슨 뭐 이상한 거 보면서, 그런 영화나 볼 때 뭐 이상한 노래 볼 때 맨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냥 그거 좋고 뭐 게임하면서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같이 다윗의 흉내를 내볼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에 막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마음이 뭐냐니, give up. 여러분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거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큰데 바라보면서 바라볼 때 내 이기주의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마음으로 평과 온갖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게 안 이루어진 것을 막 했던 모든 것을, 또는 누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밉기도 하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갈수록 점점 이게 yielding imagination으로 들어가요. 이게 내가 다 이렇게 이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깊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성화에 들어갑니다. 성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상상하면서 여기 주님이 계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무릎을 꿇고 여기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감히 예수님 옆에 있기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크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 우리 마음이 아주 퓨리파이 된 걸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아주 막 생티파이 되고 아주 퓨어해지고 아주 강력한 담대함과 이 세상을 다 움직이라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다 같이 하지만은 좀 실감이 덜 나요. 중에 어디 아무도 없는 컴컴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어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지금 좋기는 여기 다 쫓아보내서 쫙 기도원에 전체 흩어져가지고 서로 100m 이상 떨어지기, 어디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앉아서 하면은 그게 최상이야. 저는 그거 여러 번 해봤어요. 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서 해보기도 하고, 제가 여기 기도원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UCLA GSE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날 여기 와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방언 모든 사람들 다 방언하고 대개 그러면 이제 한 2시쯤 끝나는데 대개 다 집에 가요. 그날만은 제가 5시 반까지 노벅에 있는 은혜교회로 가야 됐어요. 그 다음 토요일날 김광희 목사님이 재물의 청지기에 대해서 시리즈를 쭉 하시니까 아예 쫙 월요일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자느니 여기서 자고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2시인가 다 떠나고 이 방에서 저 끝에 저기 카펫에서 혼자 달랑 누워서 불 다 끄고 자는 거야. 자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창문이 막 콱콱콱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이 큰 건물에서 다 가고 혼자 이제 댕그러면서 자는데 문이 어디가 열렸나 하고 닫으려고 생각하니까 여기 문이 다 옆으로 닫아졌지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문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제가 그때 잠을 딱 자기 전에 이 자명종도 없지, 그때는 무슨 뭐 스마트폰도 없지, 아 주님 내일 5시 반까지 교회 가야 되니까 5시에 꼭 깨워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딱 잤는데 눈을 감고 조금 얼마 못 잤는데 막 이게 막 바람이 불고 막 창문이 열었다 닫았다 난리예요. 제가 자다 깨가지고 하하 웃었어요. 야 너무 귀신 쪼므려 들기 장난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하는 이 못된 놈의 이 잡귀들 이게 어디 기도원에서 대개 기도원에 오면 귀신들이 많아. 예. 왜? 여기 와서 귀신이 다 나가거든. 이게 나갔던 귀신이 얼른 못 가고 여기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 와서 다 치유받고 귀신들 쫓겨나 무슨 마약 귀신부터 시작해서 뭐 베라벨 잡기들이 다 많으니까 다 웃다가 이놈은 못된 놈의 귀신 그리고 예수의 명언이 쌩으로 그러고 쫓았어요. 그렇게 막 비바람처럼 막 바람 불고 창문이 콱콱 하더니 조용하더라고. 왜 담대할 수 있느냐? 왜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쭉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다윗의 비밀을 얼마 전에야 깨달은가. 야,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수시로 찬양하는 게 자연스러워. 아니 무슨 일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자연스러워. 우리는 다윗을 성공하게 하는 이 핵심 습관을 모르니까 우리는 막 다윗의 이런 부분적인 훌륭한 점을 막 강조하기로 했는데 그 훌륭한 점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빌드업이 돼요? 빌드업 안 돼요. 이제 내일 이제 쭉 이렇게 보실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이 성공한 삶을 살 때는 그 속에 아주 그 비밀 같은 그 사람들의 숨은 습관인데 습관은 잘 안 보여. 별로 사람들이 별로 pay attention 안 해요. 그 습관이 뭐 무슨 뭐 대수냐 어디 와서 나타나서 뭘 잘하느냐 이런 걸 보지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 뭐 하느냐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다윗의 가장 외부적인 인생의 위기가 언제였어요? 다 구구절절 달라. 사울왕이 죽이라고 그래서 도망난다. 그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압살롬 때는 아주 다윗은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베푼 거야. 그리고 지가 지 죄값으로 죽도록 놔둔 거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데 그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줘요. 그래? 군대를 키우고 있어? 그래 키우라 그래. 그래 키워서 뭐 하는 보자. 그러면서 계속 밀어주는데 이제 끝에는 결국 지 어리석음이 지를 죽게 만드는데 그 제일 국민들 앞에 자랑했던 그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달랑달랑 매서 요압이 데리고 와서 자기 부하들 데리고 와서 다 이제 하여튼 죽이는데 다윗의 가장 위기는 언제냐오니 자기가 키웠던 600명의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때였어요. 그 아말렉한테 600명의 처자식이 다 잡혀가 버리고 다 재산도 없어지고 그 거처까지 다 불태워졌어. 지금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세월이 몇 년이야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워서 그래서 겨우 또 처자식도 불러다가 그나마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모아놓고 자녀들 어디서 해서 이쪽 블레셋 땅 어느 한 귀퉁이 성을 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큰 전쟁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민족으로 해서 그 전쟁터에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 알지. 왕은 다윗한테 속아서 그냥 다윗을 신임하고 착한 줄. 그 방백들은 아니 애들 동요에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러는데 제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편 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군 편 들어서 우리한테 덤비면 어쩌려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왕도 그래 나는 너를 신임한다마는 방백들이 하도 저러니까 넌 집에 가 있어라 그러고 그런데 다윗은 또 빨리 전쟁터에서 안 돌아갔어요. 천천히 간 거야. 왜냐하니 전쟁이 붙었다 소리가 들면 또 전쟁터를 뛰어가고 싶어서 그러면서 얼마 안 된 거리를 사흘을 거치면서 천천히 오는 동안에 자기를 거처가 600명의 거처와 600명의 처자식이 다 잡혀가고 다 불타버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600명이 아주 울 힘이 없을 때까지 목 놓아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처자식이 잡혀가면 뭐 하겠어요. 다 강간 당하는 거지. 딸이 아내고 뭐 상관없고 지금처럼 평화조약 민간인은 건들지 마라 제네바조약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저렇게 더러운 일을 해놓고 끝까지 안 했다고 자꾸 그 못된 짓 하는데 얼마나 그 인간이 저지른지 몰라요. 인간은 죄성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울다 울다 참 정신없다가 그 다음에 누군가 하나가 아마 미쳐 돌아간 것 같아요. 다윗 저 새끼 때문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어딘가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극단에 오면은 우울증이 극단에 오면은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이게 정신병 직전이야. 그걸 놔두면은 정신병이 됩니다. 저는 그걸 실제 봤어요. 미국 대학교에 와가지고 대학원에 와서 물리학 박사 시험을 보는데 물리학 박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예비고사 패스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다른 한국 학생들을 그냥 막 잡아 죽을 것처럼 씹더라고. 그래서 좀 정신병이다 저건.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 박사 패스 못하고 다른 대학교로 갔어, 뉴욕 쪽으로. 근데 거기서 또 그랬대. 근데 이미 그때는 정신병으로 돌았어요. 선후배들이 다 돈 모아서 그냥 묵다시피 해서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대. 이 600명이 너무 기가 차니까 누군가 하나 돌을 들고 다시 저 새끼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1600명 하나같이 한 거야. 거기는 요압이고 요압 동생들이고 다윗이 가장 신임했고 그동안 뭐 얼마나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리고 미쳐 돌아가는데 조용히 가서 그래도 우리 체면 있지 다윗을 죽이려면 조용히 가서 콱 죽여버리자 그랬겠어요?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데 소리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다윗이 앉았을 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지. 그것도 동시에 전 600명이 동시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은 이 역사상 아무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인해서 세임을 났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해서 세임을 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습관이 끊임없는 습관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연락되는 좋은 그 습관과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을 가장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일생 동안 가장 큰 테스트를 패스하게 만들어줘요. 다윗은 그때가 자기 테스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양은 잘 키웠어. 양은 목자들도 키우다가 도망가면 이렇게 꼬부라진 지팽이로 탁 치면은 다리가 똑 부러진대요. 예, 그러면 이제 싸주고 할 수 없이 안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이게 양이 철이 드는 거야. 예, 발목아지가 부러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철이 드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이 목자가 맨 안고 다니면서 그렇다면 아무리 가지 마라 그래도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걸로 긁어 치는 거야. 그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심지어 사자와 곰이 나와도 그냥 쫓아가서 치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백성을 양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래 너 맡길만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극단적인 테스트가 남아있었는데 그게 뭐냐니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고 돌았을 때 그때도 사랑할 수 있어. 사람들이 미쳐서 이해 못하고 너를 죽이겠다고 다 그럴 때 그때도 그 백성 하나를 하나도 건들지 않냐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게 다윗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심한 테스트였어요.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바세바 일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 있는 건 그 훨씬 뒤의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거의 쭉쭉쭉 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그때는 쌈 잘하는 뭐 용사들 30용사 별하별 용사들이 다 몰려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다섯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네 형제를 다윗 부하들이 다 죽입니다. 이 용사를 따라다니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골리앗의 그 형제들이 골리앗처럼 다 컸대요. 다 거구고 다 그때 당시는 그 엄청난 장수들이었어요. 다윗이 조약돌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조약돌 다섯 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던져서 못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골리앗을 죽이면 그 거구들이 반드시 또 나올 거다. 그 형제들이 나오면 그 형제 넷 다 죽여야 된다. 이 정도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어서 그냥 극심한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어디서 저런 강한 믿음이 나오느냐. 그게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서 모시며 항상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베니 목사님은요 제가 언젠가 TVN에서 지금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할 수 없이 거기서 커트를 해.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45분인가 계속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야. 본인이 마찬가지. 그 하나님은 거기 안 계셨겠어? 처음부터 계셨지.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 그만큼 집중되느냐? 거기에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매지네이션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셔. 벌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계셔.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야. 저는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쩔 때는 꼭 옆에 이렇게 딱딱.